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중국 방문 가능성이 일부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 고위급 사절단을 태운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특별열차가 오늘 오후 베이징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통신 등 언론들은 목격자를 인용해 북한의 고위 인사가 탄 것으로 추정되는 특별열차가 베이징역을 출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별열차는 선양과 단둥을 거쳐 북한으로 돌아갈 것으로 관측됩니다. 앞서 이 열차는 지난 25일 북중 접경 지역인 단둥을 거쳐 26일 베이징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에서 국빈 등을 맞는 장소인 베이징 다오이타이 일대에는 북한 고위급 사절단이 머문 것으로 추정되는 기간 동안 공안이 배치되고 교통통제가 이루어지는 등 경비가 강화됐다고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중국 화춘잉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고위급 인사의 베이징 방문 여부를 묻는 질문에 상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미국 백악관과 한국 외교부도 이와 관련해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북한의 정통한 미 고위 관리를 인용해 김정은 위원장이 베이징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났을 정황이 있지만 확인된 바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호주 정부가 러시아의 전직 스파이 독살 시도 사건과 관련해 자국 주재 러시아 외교관 2명을 추방하고 내년 모스크바 월드컵 불참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말콤 텀블 호주 총리는 오늘 성명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영국 등 다른 동맹국들과 연대할 것이라며 비엔나 협약에 따라 허가받지 않은 러시아 정보요원 2명을 추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줄리아 비숍 외무장관은 앞으로 추가 조치가 취해질 수 있고 모스크바 월드컵에 불참하는 것도 그중 하나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국도 자국 주재 러시아 외교관 60명을 추방하겠다고 밝히는 등 러시아 스파이 독살 시도 사건과 관련해 서방국가에서 지금까지 100여 명의 러시아 외교관 추방 조치가 발표됐습니다. 한편 러시아 외교부는 자국 외교관 추방이 범인을 잡는 데 도움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상응한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2일 이후 시리아 동구타에서 반군 세력들의 철수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약 7천 명이 반군 통제 지역인 동구타를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탈출 인원은 지난 2016년 반군 세력이 동부 알레포에서 퇴각한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시리아 내전 감시단체인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오늘 100여 대의 버스 행렬이 이른 새벽 동구타 지역을 빠져나왔으며 버스에는 반군 대원들과 그들의 가족, 다른 주민들이 탔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동구타를 통제해온 주요 반군 조직은 지난주 러시아의 중재로 안전 통행을 보장받으며 자진 퇴각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독일에서 체포된 카를레스 푸지데몬 스페인 카탈루냐 자치정부 전수반에 대한 구금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푸지데몬 전수반에 대한 추방 여부를 결정하게 될 독일 지방법원은 어제 푸지데몬 전수반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리를 시작했습니다. 심리를 맡은 담당 판사는 스페인 정부가 제출한 체포영장이 푸지데몬 전수반에 대한 구금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지만 추방 여부에 대한 결정은 보류했습니다. 푸지데몬 전수반은 법정에서 자신에 대한 추방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당국은 푸지데몬 전수반에 대한 본국 추방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최대 60일 동안 구금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한편 25일 스페인 카탈루니아 지역에서는 독립 지지자들이 중앙정부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해 약 100여 명이 다치고 4명이 체포됐습니다. 미국 정부가 오는 2020년 실시되는 인구조사에서 시민권 보유 여부를 묻는 질문을 다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인구조사를 총괄하는 부처인 상무부는 어제 투표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는 법무부 요청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투표권법은 선거에서 인종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고 인구조사 결과는 하원 의원수와 선거구를 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미국의 인구조사는 10년 주기로 실시되며 시민권 여부를 묻는 질문은 1950년 이후 사라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인구조사에서 시민권 여부를 물을 경우 이민자 등 소수계들이 관련 정보가 남용될 것을 우려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고 그 결과 인구 통계가 부정확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3월 27일 화요일 B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 최고위급 인사가 중국 방문을 마치고 베이징을 떠났습니다. 한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했다는 언론 보도를 미국과 한국 정부는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직 관료들은 모든 채널을 통해 미북 정상회담 준비가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러시아가 최근에 북한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북부지방은 아침부터 밤 사이에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도에서 12도, 낮 최고는 10도에서 22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1m, 서해에서는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 최고위급 인사가 1박 2일간의 중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베이징을 떠났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확산되는 가운데 김여정 당 중앙위 제1부부장이 김 위원장의 특사로 방중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최고위급 인사의 중국 방문 이틀째인 27일 북한 대표단 숙소인 베이징 다오이타이는 전날에 이어 삼엄한 경비가 계속됐습니다. AP통신과 로이터통신 등 언론들은 이날 오전 수십 대의 차량 행렬이 다오이타이 동문을 빠져나가 베이징 서북부의 중관촌으로 향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과학원 베이징 분원인 이 시설은 연구동이 밀집된 곳으로 중국의 실리콘밸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극도의 교통통제로 심각한 교통체증이 빚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북한 대표단을 태운 차량은 이날 오후 베이징역에 도착했고 오후 3시 30분쯤 이들을 태운 열차가 베이징역을 출발했습니다. 앞서 북한 대표단은 전날인 26일 베이징역에 도착해 자동차 편으로 다오이 타이로 향했습니다. 외신들은 북한 대표단이 만찬 시간에 맞춰 인민대회당으로 향한 뒤 밤 10시 30분쯤 다시 다오이 타이로 돌아갔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과 중국 두 나라 모두 북한 최고위급의 중국 방문을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은 3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1년 권력을 잡은 뒤 첫 외국행으로 베이징을 깜짝 방문했다며 하지만 김 위원장이 누구를 만나고 얼마나 오래 머물지 등 세부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홍콩 명보는 27일 김정은 위원장으로 추정되는 북한 최고위 인사가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 국가 지도자와 3시간가량 회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북중 접경지역인 단둥과 수도 베이징에 긴박했던 상황과 경비 태세 등을 비춰볼 때 이번에 방중한 인물은 김정은 위원장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여동생인 김여정 당 중앙위 제1부부장을 특사로 파견했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중국 지도부와 가까운 한 소식통을 인용해 김여정 제1부부장이 베이징을 방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의 교도통신은 이번에 중국을 방문한 북한의 최고위급 인사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나 최용해 노동당 부위원장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미국과 한국 정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을 방문 중이라는 언론 보도를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는 적절한 때 이를 발표할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백악관은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방문 가능성을 전하는 언론 보도에 대해 확인할 수 없으며 확실한 사실인지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We can't confirm those reports. We don't know if they're necessarily true.
라즈샤 백악관 부대변인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면서도 북한 문제를 다루는 미국의 상황이 과거보다 좋아졌다고 말했습니다.
You know, where we are with North Korea, you know, is in a better place than we used to be because the president's maximum pressure campaign in conjunction with dozens of countries around the world
전 세계 수십 개 나라들과 협력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압박 캠페인이 성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오게 했다는 겁니다. 샤프 대변인은 오는 5월에 열릴 예정인 미북 정상회담을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도 27일 북한 최고위층의 방중설과 관련해 현재로서는 확인해 줄 내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다양한 분석과 추측을 담은 보도가 나온 것을 접했다면서 보도의 진위 여부를 포함해 관련 상황과 동향을 면밀히 파악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노 대변인은 또 중국 정부는 이런 인적 교류에 대해 적절한 시점이라고 판단되는 시점에 대외적 발표를 하고 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련국과 해당 내용을 공유하는 전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화충인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아는 바 없다며 만약 말할 게 있으면 적절한 때 발표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북한의 최고위급 인사의 중국 방문이 한반도 정세에 미묘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남북정상회담과 미북정상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영내 강국이자 북한의 오랜 동맹인 중국이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북한 최고위급 인사의 이번 중국 방문은 상당히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예, 북중 간 최고위급 교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4월에 문재인 한국 대통령, 이어 5월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난 뒤에 이루어질 것이란 관측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북중 간 오랜 동맹관계를 감안할 때 북한 최고위급 인사의 전격적인 방중이 그리 놀랄 일은 아닙니다. 주목되는 건 이번 방문이 이뤄진 시점입니다.
북한의 최고위급 인사가 현 시점에 베이징을 방문했다면 무슨 이유일까요?
미북 정상회담에 앞서 소원해진 북중관계를 복원하는 것이 주된 목적일 겁니다. 북한과 중국 모두 그렇게 하는 것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지렛대를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유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든든한 후원자를 배경 삼아 협상력을 높이고 중국은 한반도 정세에서의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특히 무역 전쟁으로 대미 관계에서 긴장 상태가 높아지고 있는 터여서 북한이 더욱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일부에서는 최근에 남북한과 미북 간 유화 국면에서 한반도 정세와 관련한 중국의 역할이 크게 약화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무역전쟁을 선언한 것도 북핵 문제에서 중국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라는 관측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으로서는 전통 우방인 북한과의 관계 복원이 역내 영향력 유지를 위해 절대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을 수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 관계가 왜 소원해진 건가요?
예, 무엇보다 북한이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계속해왔기 때문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의 대표적인 친중파 인사인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을 숙청한 것도 이유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 안보리의 제재에 동참해 자국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이 큰 불만이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시진핑 주석의 특사도 면담하지 않았죠?
예, 김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 직후 시 주석의 특사로 방북했던 숭따오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중국 국가주석의 특사가 북한 최고 지도자를 만나지 못한 건 북중 관계에서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북한은 이후 며칠 뒤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해 중국을 놀라게 했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상호 불신이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아직도 정상회담을 못한 이유겠죠?
예, 김 위원장이 지난 2011년 말 집권한 이래 7년째에 접어들었지만 아직도 북중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은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특히 시진핑 주석이 북한 최고 지도자보다 한국 국가 원수와 먼저 정상회담을 연 건 북중 관계에서 유례가 없던 일입니다. 그만큼 북중 사이에 틈이 많이 벌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이번에 중국을 방문한 북한 측 인사가 김정은 위원장인 것으로 드러난다면 2011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 이후 북한 최고 지도자의 첫 중국 방문이 되죠?
그렇습니다. 특히 김 위원장으로서는 집권 이후 첫 외국 방문이자 첫 정상회담입니다.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했다면 북중 관계가 아무리 소원해졌다고 해도 한국과 미국 관계보다는 우선이라는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의 공감대가 그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과 중국이 과거에도 북한 최고 지도자의 중국 방문을 대외비로 해왔나요?
그렇습니다. 과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 사례를 보면 북한과 중국 관영 매체들은 김 위원장이 귀국한 뒤에 방문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의 마지막 중국 방문의 경우 그가 중국에 도착한 지 4시간 뒤에 방중 사실을 보도했지만 이는 언론에 김 위원장의 얼굴이 포착된 데 따른 이례적인 사례였습니다. 양국이 김정일 위원장의 방문을 철저히 대외비로 한 건 경호상 이유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미국의 전직 당국자들은 모든 채널을 통해 미북 정상회담 준비가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또 이례적인 회담 방식과 촉박한 준비 기간이 5월로 예정된 미북 정상회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상대가 북한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오히려 기회가 왔을 때 빨리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관측입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지난 22일 미국 국무부 정례 브리핑 현장입니다.
This is just complicated diplomacy, Elisa. I think that's just the way it works. We are looking forward to having these meetings and conversations.
이례적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인 북한과의 정상회담 준비에 불편하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복잡한 외교 사안으로 가끔 이런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답했습니다. 통상적인 정상회담과 달리 상대국의 공식 입장 결여와 실무 외교관급의 준비 절차는 없지만 문제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이 같은 전례 없는 회담 방식과 시간 부족으로 부처 간 조율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 대표는 상대국이 북한이라는 특수함을 지적했습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26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회담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지 않냐며 때로는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기회가 왔을 때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북 정상회담의 준비 시간이 촉박한 것은 사실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주도하고 또 이전에 한 번도 성사되지 않았던 만큼 전례 없는 방식으로 열릴 수 있다는 진단입니다. 그러면서 뉴욕 채널 등 떠올릴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해 미북 정상회담이 준비되고 있을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There's the New York Channel and I'm sure that you know there's a dialogue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Imagine all those pieces are in play, you know.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주한 미국 대사는 현재 어떤 형태의 준비 작업에 돌입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를 반드시 공개할 필요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실무자 간 협상에서 확실한 성과가 도출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미북 정상회담 날짜도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Back channel or secret negotiations at this stage. The model that Kissinger
미국 CIA가 북한과 직접 접촉해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켈리 맥사멘 전 국방부 아태 담당 차관보 대행은 좋은 신호로 해석했습니다.
Agencies involved. I think that's also entirely appropriate. I mean, I think this at the end of the day has to be.
궁극적으로 미북 정상회담 준비는 국무부와 CIA, 국방부 등 각 부처가 함께 공조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겁니다. 앞서 뉴욕타임스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내정자가 CIA와 북한 정찰총국 간 채널을 가동하고 있고 이미 북한 대표들과 정상회담 준비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었습니다. 또 폼페오 내정자는 미북 정상회담 제안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한 서훈 국정원장과도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CNN 방송도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정상회담 제안을 수락하고 폼페오에게 회담 준비를 주도하라고 개인적으로 지시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짐 매티스 국방장관은 북한이나 다른 국가가 대량 살상 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해당 법규를 지키는 동맹국들과 뜻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티스 국방장관은 북한을 언급하며 대량 살상 무기를 사용하는 국가들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26일 국방부에서 레트노 마르수디 인도네시아 외교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러시아 외교관이 추방된 사건에 대한 기자들의 논평 요청에 미국은 법을 지키는 동맹국들과 당연히 뜻을 같이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We obviously stand united with allies that believe in the rule of law, of a rules-based order, and whether it be North Korea.
아울러 대량 살상무기를 사용하는 북한이 됐든 다른 국가가 됐든 미국은 대량 살상무기 사용에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대량 살상무기 사용에 관한 조약을 위반했을 때 더욱 그렇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달 초 영국에서 발생한 전직 이중 첩자 독살 기도 사건과 관련해 26일 자국 내 러시아 외교관 60명에게 추방을 명령했습니다. 영국 정부에 따르면 러시아 출신의 이중 간첩 독살 사건에는 1970년에서 1980년대 구소련에서 군사용으로 개발된 노비촉이라는 신경안전제가 사용됐으며 공격의 배후로는 러시아 정부가 지목됐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은 이달 중순 러시아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화학무기 협정의 명백한 위반이자 국제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한편 미국 정부는 지난달 22일 1991년 생화학무기 통제 및 생화학전 철폐법에 의거해 북한 정부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화학무기인 VX 신경작용제를 사용해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을 암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에 따라 제재들을 부과한다고 밝혔으며 암살을 저지르기 위해 화학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보편적인 규범을 공개적으로 무시한 행위는 북한의 난폭함을 추가로 입증하는 것이며 북한의 어떤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도 용인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 역량을 지원하는 해외 국가에 대해 미국 정부의 원조가 중단될 예정입니다. 미국이 북한의 사이버 활동과 연관된 제3국의 원조를 전면 중단하기로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사이버 공격 역량을 지원하는 해외 정부에 대한 원조를 중단할 방침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명한 1조 3천억 달러 규모의 일괄 세출안에 따른 겁니다. 세출안에 따르면 국무부는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침입 역량에 물질적으로 기여하는 거래에 상당 부분 관여한다고 판단되는 해외 국가 정부에 대한 원조를 제공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세출안은 미 의회가 연방정무 업무정지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임시적으로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필수적인 분야에 대한 정부 지출을 허용한 만큼 이번 안건에 담긴 내용이 최종 세출안에도 그대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 역량을 지원하는 해외 국가에 대한 미 정부의 원조 제한 조치가 법제화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근 의회에서는 북한이 사이버 공간을 무대로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마련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지난 1월 말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과 밥 메넨데즈 상원 의원은 북한이 외화벌이 수단으로 가상화폐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재무부에 이와 관련한 감독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또 북한이 향후 미국 선거를 방해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담긴 법안이 현재 상하원에 각각 상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세출안에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미 정부 지출에 관한 내용도 담겼습니다. 세출안에 따르면 국제방송 운용 조항에 따라 배정된 지원금은 대북방송 시간을 전 회계연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데 사용돼야 합니다. 또 이주와 난민보조 조항에 따라 배정된 지원금은 탈북난민 지원에 사용되며 여기에는 중국과 다른 아시아 국가에 있는 탈북난민에 관한 보호활동도 포함됩니다. 아울러 이번 세출안에 포함된 경제지원금과 민주주의 지원금 가운데 800만 달러 이상은 국무부의 북한 인권 개선 활동을 위해 지출되며 양국 경제협력 조항에 포함된 지원금은 북한 정치범 수용소 관련 정보 수집 유지를 위해 지출하도록 했습니다. 이어 세출안에 포함된 경제지원금은 북한 정부에 대한 원조로 일체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북한과 협력하는 해외 국가에 대한 원조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원조 제한 대상이 되는 국가로는 이집트와 미얀마 그리고 캄보디아가 호명됐습니다. 먼저 해외 군사 재정 지원 프로그램의 일부로 이집트에 13억 달러가 배정됐는데 이 가운데 3억 달러는 보류하도록 했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 개선 등에 관한 이집트 정부의 조치뿐 아니라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70호를 비롯한 다른 대북 결의 준수에 대한 평가가 이뤄진 후에 보류된 지원금을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또 미얀마 경제지원금의 15%는 미얀마 정부가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영구적으로 중단했다는 국무부의 판단이 이뤄지기 전까진 제공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아울러 캄보디아 정부에 대한 모든 원조는 북한과 관련한 국제제재 이행 그리고 영내 안보 강화 등과 관련한 효과적인 조치가 취해졌다고 판단될 때까지 제공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 국무부는 러시아와 북한의 비공식 무역액은 연간 2억 6천만 달러에 달한다며 조속히 대북 제재 이행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러시아에게는 더 이상 변명할 시간이 없으며 전 세계가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러시아는 미국과 더 나은 관계를 원한다고 말을 한다며 모든 국가들의 긴박한 위협이 되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 러시아가 미국에 반대하는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협조함으로써 이를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캐티나 애담스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러시아가 북한과의 무역 거래를 위한 대교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한 VOA의 논평 요청에 26일 이같이 말했습니다. 아울러 러시아에게는 더 이상 변명할 시간이 없다며 지금은 행동에 나서야 할 시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자신들이 서명한 유엔 제재들을 조속하고 완전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전 세계는 러시아의 행동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러시아에 있는 북한인 근로자들이 본국으로 보내는 돈은 연간 1억 5천만 달러에서 3억 달러에 달한다고 소개했습니다. 아울러 북한과 러시아의 공식 무역액은 연간 8천만 달러이지만 불법 유류를 포함한 비공식 무역액은 2억 6천만 달러 상당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모든 회원국들이 북한에서 생산된 석탄이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금지된 물품들을 수입하지 않는 의무를 포함한 유엔 제재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모든 국가들이 북한의 불법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들의 중단을 진지하게 돕도록 책임을 다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애덤스 대변인은 김정은이 중국 베이징을 방문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한 논평 요청에는 해당 보도들을 알고 있다면서도 중국 측에 문의하라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러시아가 최근 북한과의 관계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공조와 협력을 늘려 대미 관계에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극동개발부는 지난 21일 평양을 방문해 북한과 무역경제과학기술협력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알렉산드르 갈류슈카 러시아 극동개발부 장관이 이끄는 러시아 대표단은 이 자리에서 북한과 무역거래를 위한 우정의 다리 건설을 위한 업무팀을 조직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간 향후 무역 거래를 염두에 두고 1959년 건설된 두만강을 가로지르는 우정의 다리를 확장하기 위해 또 다른 다리를 세우겠다는 구상입니다. 이 다리는 특히 중국을 거치지 않고 북한과 러시아 사이 직통 운송로를 확보하기 위해 양국이 오래전부터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정의 다리 건설 계획만이 아닙니다. 러시아 대표단은 이번 회의에서 북한과 경제 협력을 강화할 방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했습니다. 북한 관연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북한과 러시아 정부 간 경제협력위원회 제8차 회의 의정서에 조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의정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러시아 대표단은 이날부터 이틀 동안 북한 대표단과 회의해서 에너지와 농림수산업, 수송과 과학기술 분야 등 포괄적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러 경제협력위 회의는 지난 2015년 4월 평양에서 7차 회의가 열린 이후 3년 만에 재개된 것입니다. 북한도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를 위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26일 러시아 리아노보스치 통신은 러시아 외무부 소식통을 인용해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다음 달 중순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의 최근 움직임은 미북 정상회담과 남북 정상회담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또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 제재가 강화되고 많은 국가들이 대북 교역을 축소하고 있는 국면에서 대북 경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나선 러시아의 의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이런 상황에서 대북 관계 강화 움직임을 보인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특히 러시아는 북중 관계가 긴장 상태에 있을 때 북한과의 관계 강화를 시도한 적이 많았습니다. 또 중국이 최근 이례적으로 대북 압박을 늘리고 있는 제재 국면에서 북중 관계가 약화된 시점과도 맞물립니다. 지난해 중순 중국이 북한의 6차 핵실험을 막기 위해 대북 비난 수위를 높이는 등 북중 관계가 긴장 상태에 놓였을 당시에도 러시아는 북한과 러시아 항구를 연결하는 여객 화물선 노선을 신설하기도 했습니다. 또 중국이 대북 제재 일환으로 대북 연료 공급을 중단할 경우 대신 북한에 연료를 공급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당시 미국의 전략정보 분석업체인 스트레포는 보고서를 통해 북중 관계가 점점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가 이를 기회로 활용해 대북 관계를 서방 관계의 지렛대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분석했습니다. 러시아는 올해 초 북한과의 대화 국면이 냉각 상태에 있을 때 미북 대화를 중재하겠다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1994년 미북 제네바 합의 당시 대북협상팀의 일원이었던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담당 조정관은 최근 VOA에 러시아의 중재 역할 제안에는 동아시아에서의 입지를 키우겠다는 의도가 들어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소련 붕괴 이전에 동아시아에서 누렸던 지위를 다시 찾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라는 분석입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2003년부터 매년 북한의 인권 상황을 규탄하고 책임 규명을 강조해온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이 올해에도 표결 없이 채택됐습니다. 북한이 식량보다 핵 개발을 우선시한다는 내용 등 다양한 인권 요인을 지적했는데 중국은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될 게 없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37차 총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규탄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는 동의, 컨센서스 형식으로 채택했습니다.
May I take it that the resolution L29 may be adopted without a vote? It is so decided.
유럽연합과 일본이 공동으로 작성한 이번 북한 인권 결의안은 북한에서 자행되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유린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정부의 국내외에서 자행된 인권 유린과 범죄를 인정하고 모든 인권 유린과 범죄를 중단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강제노동과 고문, 성폭행 등 수용소와 관련된 모든 인권 유린을 중단하고 모든 정치범 수용소를 해체해 정치범들을 석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외국인 수감자들에게 통신의 자유와 영사 접견 등 보호를 제공할 것을 촉구했으며 북으로 강제 송환된 탈북자들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자국민들의 식량 접근 문제보다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비롯한 군비를 우선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인도주의적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유엔 총회가 지난해 채택한 결의안에서 안보리의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방안을 계속 고려하도록 권고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이뤄진 남북 간 대화를 환영한다며 이산가족 상봉과 서신 교환, 고향 방문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결의안은 투표 없이 채택됐지만 중국은 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L29 the resolution does not meet the above objective. Therefore we cannot join the consensus on this.
중국 대표는 현재 한반도 상황에 긍정적 변화가 감지되고 있고 상황이 더욱 나은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당사국이 노력해야 한다며 이번 결의안은 이러한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이번 결의안에 대한 컨센서스에 동참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북한 인권 결의가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며 북한 인권 상황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지속적인 노력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유엔 인권이사회가 이번 결의에서 북한의 인권과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한 남북 대화를 포함한 대화의 중요성에 주목한 점을 평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결의안 초안을 공동 작성한 일본 역시 이날 외교부 성명을 통해 컨센서스로 채택된 점을 환영한다며 납치 피해자 문제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일본은 올해 채택된 결의는 납치 문제를 포함한 인권 유린을 멈추기 위해 북한이 당장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일본인을 비롯한 모든 납치 피해자들을 조속히 돌려보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유엔 인권이사회는 전신인 유엔 인권위원회가 지난 2003년에 처음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한 뒤 매년 결의안을 채택해오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북한은 유엔 인권이사회에 북한 인권 결의안이 정치적 목적에서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북한의 그 같은 주장을 일축하면서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23일 유엔 인권이사회가 이날 채택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전면 배격한다고 밝혔습니다.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는 이날 발표한 공보문에서 이번 결의안이 정치적 목적에서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북한의 이런 주장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제네바 주재 유럽연합 대표부는 37차 유엔 인권이사회 결과와 관련해 23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이번에 채택된 결의안은 북한의 끔찍한 상황을 반영한 강력하고 분명한 텍스트에 근거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서 중대하고 조직적인 인권 유린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국무부도 37차 유엔 인권이사회 주요 결과를 담은 자료에서 북한의 중대하고 조직적이며 광범위한 인권 유린을 규탄한 이번 결의안을 지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과 일본이 공동으로 제출한 이번 결의안에는 모두 56개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나서는 등 국제사회 강력한 지지를 받았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전신인 유엔인권위원회가 지난 2003년에 처음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한 이후 해마다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가 최종 보고서를 발표한 이후 구체적이고 정확한 북한인권 상황이 담기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입니다.
UN COI 보고서 이전에 북한을 냉전 시대의 희한한 유물로 생각하곤 했지만 UN COI 보고서에 의해 북한을 생각하면 김씨 일가에 의해 비인간적 반인륜 범죄가 자행되고 있는 국가로 생각하게 된 거죠.
로버트 킹 전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최근 BOA와의 인터뷰에서 COI가 국제사회 절대적인 지지 속에 탄생했다고 말했습니다.
There was an overwhelming vote in the council to create this commission. So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신설을 압도적인 표차로 승인했고 따라서 COI는 국제사회를 대표하는 대다수 나라들로부터 공식적인 허가를 받은 것이란 설명입니다. 킹 전 특사는 COI 보고서가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가장 완전하고 자세한 보고서라고 말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번 인권이사회에서도 COI 보고서를 근거로 북한의 다양한 인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Many of these abuses are committed in the political prison camps where an estimated 80,000 to 120,000
제네바 주재 미국 대표부의 제이슨 맥 1등 서기관은 북한의 많은 인권 유린들이 정치범 수용소에서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불법 무기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어린이 노동과 노동자 수출 등 강제 노동을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호주는 북한 정부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가 보고한 조직적인 인권 유린을 해결하는 데 진전을 이뤘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은 북한이 자행한 가장 악명 높은 인권 유린 가운데 하나가 외국인 납치라면서 즉각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유럽연합은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해 아무런 처벌 없이 넘어갈 수 없다며 유엔 안보리가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해야 한다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권고를 계속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자국 내 북한인 근로자에 대한 노동 허가를 모두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도 자국 내 북한 대사관 직원의 수를 검토하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싱가포르는 북한 근로자에 대한 노동 허가를 모두 취소했으며 현재 자국 내 노동 허가를 보유한 북한 국적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싱가포르는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라 지난 19일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이행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싱가포르는 보고서에서 북한 국적자에게 발급된 노동허가를 모두 취소했으며 이들에 대한 신규 노동허가를 발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취소 시점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안보리는 지난해 12월 채택한 대북결의 2397호에서 2019년 12월까지 해외에 파견된 모든 북한 노동자를 본국으로 돌려보내도록 명시했습니다. 앞서 싱가포르는 지난해 11월 북한과의 교역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싱가포르 세관은 지난해 11월 8일부터 북한을 출발하거나 북한으로 향하는 모든 교역 상품을 금지하면서 여기에는 싱가포르를 경유해 운송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밝혔었습니다. 싱가포르는 북한의 외화벌이에 주요 거점 역할을 하는 나라로 알려졌으며 미 재무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연루된 이유로 지난해 8월 발표한 제재 대상에는 싱가포르 기업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지난 14일 제출한 안보리 대북결의 2371호와 2375호 통합이행보고서에서 자카르타 주재 북한 대사관 직원의 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과의 공식적 관여를 줄이고 있다며 지난 10개월간 양국 당국자가 상대국을 공식 방문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와 북한 간 교역은 소규모로 유지되고 있으며 지난 5년간 줄어드는 추세라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한국의 민간단체가 북한이 한국전쟁 당시 약 2,000명의 남한 민간인을 학살한 내용을 담은 미군의 보고서를 입수해 공개했습니다. 서울에서 함지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이 한국 민간인 2,000명을 학살한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한국전쟁 납북인사 가족협의회가 입수해 27일 BOA에 공개한 이 문건에는 1950년 10월 8일에서 10일 사이 개성과 서울 지역 공무원 1,800명에서 2,000명이 대동강 인근 기암리 북서쪽 일대에서 학살된 정황이 80쪽에 걸쳐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전 당시 한반도에 주둔했던 미 후방기지 사령부가 작성한 이 문건은 한국전쟁 납북인사 가족협의회가 과거사 진상규명에 이영조 전 위원장으로부터 넘겨받은 한국전쟁 범죄 사례 KWC 문서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발견됐습니다. 한국전쟁 범죄 사례 141번에 대한 법적 분석 KWC 141이란 제목의 이 문건은 후방기지 사령관에게 보고를 목적으로 1953년 6월 15일 사령부 법무실이 작성했는데 당시 학살을 자행한 인민내무군 316연대 2대대 소속의 포로 3명의 증언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문건에 따르면 1950년 9월께 이들 포로들이 소속된 부대는 시변리라는 지역에서 2,000명에 가까운 남한 공무원들을 넘겨받은 뒤 같은 해 9월 28일 이들을 이끌고 평양으로 출발했습니다. 남한 공무원들에게는 이동기간 중 매우 적은 음식이 지급됐고 종종 구타 행위도 있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또 이동 중 병이 든 사람은 대열 뒤로 옮겨져 사살됐는데 약 200명이 이런 방식으로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보고서는 이후 남한 공무원들이 대동강을 건너 작은 마을의 한 언덕으로 옮겨진 뒤 1950년 10월 8일 자정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약 1,000명이 총살됐고 두 개의 대형 구덩이에 묻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나머지 1,000명이 다음날 새벽 같은 방식으로 처형돼 한 개의 구덩이로 던져진 사실도 보고서에 자세히 담겼습니다. 보고서는 당시 미 육군의 존 테일러 중령 등이 1950년 11월 17일 기암리에서 이들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세 개의 대형 무덤을 확인한 사실과 함께 인민군 포로들의 증언에 대한 녹취록과 당시 상황을 묘사한 그림, 미군의 관련 조사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이미일 한국전쟁 납북인사 가족협의회 이사장은 27일 BOA에 군인이 아닌 한국 민간인에 대한 학살 기록이 담긴 문건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이 집단 학살된 것이 더 진상규명이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그들의 유해라도 돌려받고 싶은 게 우리 가족들의 소망입니다.
이 이사장은 북한이 납북한 남한 민간인이 10만 명에 이른다며 북한 정권의 남한 민간인 납북은 반인륜적 전쟁 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탈북자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탈북자 지성호 씨가 밝혔습니다. 지 씨는 또 북한을 떠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지만 국경 통제가 강화돼 탈출이 더욱 어려워졌다고 말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금 이제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이제 그들이 탈출하고 싶을 때 탈출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자유를 찾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물해주는 것이죠.
탈북자 지성호 씨는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 노동 담당국이 제작하는 인터뷰 프로그램 인권 영웅들에 출연해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미국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지 씨는 특히 중국 내 탈북자들이 난민으로 인정돼 미국이나 한국 등 가고 싶은 나라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북한은 변화될 수밖에 없고 북한의 자유민주주의가 만들어지는 날이 앞당겨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 씨는 북한을 떠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지만 국경 통제가 강화돼 탈북이 더욱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국경에 수많은 군인들이 투입되어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뒷돈을 이제 받고도 이제 그들을 이제 밀고 하게 되면 또한 승진을 시켜준다거나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있죠. 그리고 또한 이제 국경을 넘어가는 사람들을 쓰면 사살해도 이제 된다고 이제 했고요.
또한 북한 군인들이 돈을 받고 탈북을 시키다 적발되면 공개 처형을 당하는 등 강력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 씨는 14살이던 1996년에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달리는 기차에서 석탄을 훔쳐 파는 일을 하다가 떨어지는 사고로 한쪽 팔과 다리를 잃었습니다. 이후 구걸 생활로 연명하던 지 씨는 25살이던 2006년 4월에 목발에 의지해 북한을 탈출해 중국과 라오스, 태국 등을 거쳐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북한을 탈북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정말 인간답게 살고 싶었어요. 하루를 살더라도 자유로운 땅에서 살아보고 싶었던 것이 저의 이제 꿈이었습니다.
지 씨는 지금도 북한의 인권 상황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며 특히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어린이, 노약자들이 매우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정치범 수용소 등 주민들을 통제하는 수많은 감옥들이 북한을 숨쉴 수 없는 곳으로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 씨는 2010년에 북한인권 청년단체인 나우를 결성해 북한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말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정연설에 초청받아 소개되면서 전 세계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북한 정권은 나를 이제 장애인으로 만들었지만 저는 이제 북한 장애인들이 편에 서서 이렇게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
한편 지난달에는 탈북자 이현서 씨가 국무부의 인권 영웅들 프로그램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인권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탈북자 지현아 씨가 이 프로그램에 나와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국제적인 관심을 호소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매주 화요일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뉴욕주 로체스터에 살고 있는 20대 탈북 난민 저스틴 김 씨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스틴 씨의 세 번째 사연 장량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분들은 인상적으로 아침에는 그저 인사를 하는 게 그 기억 많이 들더라고요. 아침에 만나면 미국 분들은 굿모닝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면 같이 하이 굿모닝 그러는 게 아주 재밌어요.
미국에 난민으로 도착한 지난 2009년 미국 사람들에 대한 인상을 말하던 저스틴 김 씨. 저스틴 씨의 아버지와 어머니 역시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어 있는 듯 보였습니다.
나는 앞으로 여기 온 곳 이 자체가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부담을 주지 않고 내 자체로 돈 벌어서 그저 공부시키는 거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이 난 제일 큰 소원이에요. 결국 앞으로 인차 일할 것이고
이제라도 여기에 적응하는 데서 장사하는 것을 좀 일하는 하면서 배워가지고 장사를 많이 해서 자식들이 생활에 좀 도움을 많이 주고 우리가 남한테 이렇게 손을 내밀지 않고 우리 자체로 떳떳하게 산다는 것을 북한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힘을 주고 주면서 말하고 싶고 그 다음에 북한에서 사는 정치가들보다 우리가 더 높은
자식에게 공부도 시키고 꿈을 이루게 해주고 싶었던 서 씨 부부와 두 아들은 아침마다 굿모닝이라고 인사하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품 만드는 공장, 옷 만드는 공장, 거기서 일했고요. 그다음에 아버지는 안경, 예, 안경 거기서 청소하는 거.
그리고 두 아들은 세탁소 생선 장사를 하며 생계를 꾸리는 부모님을 도왔습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던 네 식구. 그러나 저스틴 씨는 어머니의 속내는 슬픔이 가득했다고 말했습니다.
저희만은 많이 좀 외로움하고 있거나 죄책감, 좀 미안한 그런 걸 많이 걸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예. 엄마의 제 맏언니 딸이 중국에 빨리 간데 저희 엄마가 이렇게 야, 너 조선에서 이렇게 개처럼 살지 말고 중국 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간데 저희만 그거 몰랐어요. 엄청 미안해가지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지만 조카가 잘못된 것에 대한 책임감에 힘들어했던 겁니다.
그것도 뭐 집 생각도 하고요. 미국이 아무래도 좀 외로운 거죠. 말도 안 통하고.
그 엄마가 힘들어하셨던 모습이 기억이 나요?
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저스틴 씨는 어머니를 가장 의지했다고 말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산과 들을 누비며 개구리를 잡고 꿩을 잡고 감자서리를 해서 어머니께 드렸던, 어머니에게 힘이 됐던 착한 아들. 가족과 함께 힘들지만 웃으며 이곳에서 잘 살고 싶었던 청년의 꿈. 그러나 그 꿈은 순식간에 상처로, 감당할 수 없는 상처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아, 그때 좀 많이 힘들었거든요. 엄마가 죽고 뭐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때도 아마 그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
어머니는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뭐랄까 좀 가정 좀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네.
아버지는 계시고?
아니요. 같이 죽었어요.
저스틴 씨는 엄마가 당했다라고만 언급하고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1년 6월 18일 미 동북부 뉴욕주 로체스터에서 벌어진 한 탈북 난민 가정의 비극적인 사건은 지역 뉴스에 실렸습니다. 이 사건의 주인공이 바로 저스틴 씨 가족이었던 건데요. 취재진은 하루가 지나 다시 한번 당시 일을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스틴이 할 수 있는 만큼만
네.
부모님이 어떻게 어제 얘기한 거는 당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게 무슨 얘기인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이미 다 뭐 뉴스에 다 난 건데요. 뭐. 감추고 싶은 것도 없고 뭐 감출 것도 없고요. 근데 그다음 이렇게 좀 뭐랄까 제 아버지에 대한 좀 기분이 좀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안 말려고 한 거죠. 뭐 그것도 사실 뭐 엄마 아버지한테 죽은 거죠.
아버지가
엄마를 죽인 거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를 엄청 싫어해요. 예 그때 형 일하러 갔다가 그때 일하러 와서 보니까는 그 상황이 그렇게 된 거죠. 엄마는 그때 엄마는 죽기 한 30분 전에 형이 온 거죠. 그때 형이 와 보니까는 마지막 숨 쉬고 있더래요. 김연화라고요.
김연화.
예.
아버지는?
아버지는 그날 서원경. 예.
아버지도 그날 돌아가셨어요.
예. 그 뭐 죄책감이 그냥 자결을 한 거죠.
당시 지역 언론은 서원경 씨가 아내 김연화 씨를 말다툼 끝에 흉기로 살해했고 자신도 자살했다고 보도했는데요. 남편이 힘든 미국 생활에 회의감을 느낀 후 술과 폭행을 일삼았고 경찰에 경고를 받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저스틴 씨는 당시 사망한 어머니의 시신을 바로 볼 수 없었고 사건 이후 처음 어머니를 장례식장에서 봤다고 말했습니다.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을 텐데 어떻게 이겨냈어요?
많은 분들이 많이 도와줬죠. 다른 분들 도움 없으셨어요. 힘들죠.
저스틴 씨의 가족이 겪은 일은 한인 사회에도 충격을 줬는데요. 기독일보는 장례식 현장 사진과 함께 어머니를 잃은 슬픔을 이기지 못해 어머니의 곁을 떠나지 못하는 모습이라고 저스틴 씨의 당시 모습을 적었습니다.
내 인생에서 제일 스트레스 받은 일은 그래도 엄마하고 뭐 하소연하고 뭐 그랬으니까. 근데 갑자기 그런 사람 없으니까 좀 힘든 거죠.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초콜릿과 선물을 주고받는 날인 발렌타인데이 하루 전인 지난 2월 13일.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빨간 장미와 초콜릿을 선물했을 텐데. 저스틴 씨는 어머니가 묻혀있는 묘지를 찾았습니다. 눈이 많이 내린 뒤라 로체스터 도심과 가까운 공동묘지의 묘비들은 눈에 거의 덮여 있었습니다. 맨손으로 어머니 묘비에 덮인 눈을 치워내는 저스틴 씨. 눈을 치워내니 고 김연화 씨의 사진과 이름이 보입니다. 어머니에게 할 말이 없냐고 묻는 기자의 질문에 저스틴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울리지 않는 농담을 꺼내는데요.
작년에 왔을 때 이 여자 없었는데 어디 가서 또 이사 갔네요.
아, 옆에 어머니 말동무가
네. 영어도 못하는데 영어 가르쳐주나? 뭐 천국에 영어 학원 있겠죠?
저스틴 씨 어머니의 묘비 옆엔 아버지가 아닌 한 미국 여성이 묻혀 있습니다. 2011년 사고 당시 저스틴 씨의 요구대로 고 김연화 씨와 아버지 서원경 씨의 시신은 서로 멀찍이 떨어진 곳에 안장됐습니다. 아버지의 묘비를 머뭇거림 없이 지나치는 저스틴 씨. 아버지에 대한 언급은 거의 하지 않았던 탈북 청년의 상처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비오의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다음 시간에 저스틴 씨의 네 번째 사연이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비오의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이야기 미국사가 이어집니다.
매일 새벽에 청취 가능한 뷰이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뷰이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중파 AM 1566kHz,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인터넷으로도 청취 가능한 뷰이 방송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www.voakorea.com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